BOA 세계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팬데믹 선포 1년을 앞두고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9,693만여 명으로 머지않아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난해 1월 13일, 지난해 1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1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는 2,443만 명,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영국 등 순서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이 시험 발사한 샤힌 3 지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군 측은 미사일의 기술적, 작전적 한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와 다단계 로켓을 이용하는 샤힌 3 미사일은 지난 2015년에 처음 발사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샤힌 3 미사일이 파키스탄과 이웃한 인도네 모든 지역과 중동 일부 지역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앙숙 관계입니다. 과거 두 나라는 몇 차례 전쟁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핵무기 보유 국가입니다.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 행정명령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경제난 완화와 미국 물품 구매, 인종평등, 기후변화, 보건, 이민 등 주제별 대응책이 발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등 행정명령 15건과 행정조치 2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유색인종 등 소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어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도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상원이 20일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DNI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헤인스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84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 강요 가운데 처음으로 헤인스 국장이 인준됐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인증청문회에서 DNI를 정치와 분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유임시킬 예정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 국장 유임을 원하며 그의 업무 수행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20일 상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날 조지아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원옥, 존 오소프 상원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파디아 상원의원이 정식으로 취임함으로써 민주당이 연방 상원 주도권을 탈환했습니다. 원옥 의원과 오소프 의원은 지난 6일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모두 공화당 소속 현역 상원의원들을 꺾었습니다. 파디아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무장관 출신으로 부통령이 된 뒤 상원의원직을 그만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자리를 승계했습니다. 현재 연방 상원의석은 공화당 50석, 민주당 48석, 그리고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하게 돼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 폭탄 공격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일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자살 폭탄 조끼를 착용한 테러범 2명이 시장 한가운데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지금까지 적어도 32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군당국은 수니파 무장조직 IS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그다드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난 것은 3년 만에 처음입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재검토, 약화한 동맹관계 회복, 중국에 대한 강경책 고수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 원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의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오후에는 함경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가 오르겠습니다. 김영권 지역이 영하 13도로 가장 낮겠고 장전이 영상 2도에서 시작됩니다. 낮에는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지역 대부분이 2도에서 4도 정도가 어제보다 오릅니다. 삼전이 영상 3도로 가장 낮겠고 개성과 신계는 영상 8도, 삼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0일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미국을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취임사를 통해 동맹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but today's and tomorrow's.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의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면서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닌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끌 것이라며 평화와 진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오늘날 미국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메시지는 미국이 시험을 받았으며 우리는 더 강해졌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약 21분간 이어진 바이든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는 통합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란 단어를 10번 넘게 사용하며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했습니다.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uniting our nation.
And I ask 오늘날 자신의 모든 영혼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에 있다며 모든 미국인들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분노와 원망, 증오, 극단주의, 무법, 폭력, 질병, 실업, 그리고 절망과 같은 적들과 싸우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며 하나됨으로 우리는 멋지고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Uniting to fight the foes we face. Anger, resentment and hatred, extremism, lawlessness, violence, disease.
아울러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보여준 데 대해 겸허한 마음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또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지켜봐달라, 나와 내 마음을 평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여전히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라며 그게 민주주의이자 미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We face an attack on our democracy and on truth, a raging virus, growing inequity, the sting of systemic racism.
미국은 민주주의와 진실, 극심한 바이러스와 불평등의 증대, 구조적 인종차별의 상처, 기후위기, 세계에서의 역할 등에 대한 공격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 중 어느 것도 미국에겐 심오한 도전이란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도전을 한순간에 직면하게 됐다며 이는 미국의 가장 막중한 책임 중 하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제 담대해질 시간이며 많은 일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이어 군의 사열을 받았으며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동해 헌화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집무실인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일부 국가를 겨냥한 미국 입국 금지 조치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한 여러 건의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을 뒤집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경제난 등 당면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첫 열흘간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17개의 행정조치에 서명하며 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행정명령이 15개, 행정지시가 2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기 침체, 기후변화, 인종 불평 등등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당의 우선순위 정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조치들 중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100일간 연방정부 건물과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100일 마스크 도전, 세계보건기구 WHO 재가입, 대통령에 직접 보고하는 국제보건안보 생물방어부서 복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제난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와 압류를 제한하고 학자금 상환 유예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재가입, 캐나다산 원유를 미국으로 수송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무효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민정책과 관련해선 어린이로 입국해 미등록 체류하는 드리머 구제방안 복원, 일부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을 추진합니다. 또 인종평등과 소수자 보호를 위해 연방정부 전반적으로 인종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작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교육 좌경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한 1776위원회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인구조사에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는 방안, 행정부 지명자들이 윤리서약을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열흘 동안 수십 건의 행정명령과 각서, 지시에 서명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코로나 확산 완화책, 노동자 경제 구제책, 미국 제품 구매를 독려하는 바이 아메리카, 인종평등 재고 조치, 기후변화 정책, 보건 조치, 이민 정책, 외교와 국가안보 관련 행정 조치들이 잇따라 도입됩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를 연구하는 더글라스 브링클리 라이스 대학 교수는 최근 VOA 뉴스센터에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첫 100일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iden and Harris will want to have a very active 100 days and probably will work with Mitch McConnell. Biden and Mitch are pretty close to do a stimulus.
브링클리 교수는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바이든 대통령이 친밀한 관계라며 코로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계획 등에서 초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종적, 계층적으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일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큰 과제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민간단체 디모크라시 인 칼라를 창립한 스티브 필립스 씨는 VOA에 현 상황을 남북전쟁 직후의 상황에 비견했습니다.
Very similar moment to post-Civil War. We had major struggles and battles around what is the nature of this country, and then now we're going to set about trying to push an agenda around building a multiracial democracy like we did with Reconstruction, or are we going to continue?
필립스 씨는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요한 씨름과 투쟁이 있었다며 남북 전쟁 이후 재건 시기와 같이 다인종 민주주의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다시 기울일지 뿌리 깊은 차별과 부정을 외면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20일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축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4년간의 정치적 갈등과 1년의 질병과 사망이 미국이라는 사회 체제를 압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국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투표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미국의 최고의 정치적 전통이 아직도 죽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적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 경제, 기후, 인종차별을 모두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기는 대중을 겁줘 극단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보 세력이 쓰는 수사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일한 위기는 전염병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이며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면 경제는 스스로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로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본 원칙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는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가 예고됐고 전임 행정부에서 약화된 동맹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 대대적인 정책 재검토를 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19일 각각 열린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재검토란 용어를 사용하며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방향이 조만간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전반적인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며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라면서 자신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접근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우선적으로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압박을 늘리는 게 효과적일지 또 다른 외교적 방안이 가능할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곧 대북 정책을 포함해 범정부 부처 간 전략적 재검토 지시를 내릴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국방부도 모든 전략적 재검토 과정에서 참여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대북 정책을 포함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동맹관계와 미국의 지도력 복원,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 등으로 요약됩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인준청문회에서 미국이 핵심 동맹을 재활성할 수 있고 이것이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revitalize our core alliances, force multipliers of our influence around the world. Together, we are far better positioned.
함께할 때 미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협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혀 북한 문제에서 동맹의 역할이 강화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도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구상을 밝혔습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이란과 북한, 테러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에 동시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는 동맹 공조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동맹을 역내 안보와 평화를 위한 핵심 축으로 규정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동맹이며 한반도 내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억지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일 취임사에서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며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틀어진 동맹관계 회복을 외교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도전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도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스틴 지명자는 인준청문회에서 아시아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특히 국방부는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도 인준청문회에서 여러 차례 중국 문제를 언급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학살 책임을 물어 중국 공산당을 제재한 데 대해서도 자신도 같은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전 세계를 호도한 것으로 믿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이어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공하지 않았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미국 국민의 이익이란 측면에서 중국을 볼 때 중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As we look at China, there is no doubt that it pose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of any nation state to the United States.
블링컨 지명자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면이 더 커지고 있다며 물론 공동의 이익 관계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여전히 경쟁과 협력 관계에 있지만 미국은 약자가 아닌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외교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등으로 지칭했지만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주요 대북 관련 발언을 오택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한 대북 정책 방향은 외교적 접근입니다. 이런 기조는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중국의 관여, 즉 외교를 통한 대북 접근법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북한의 지속되는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에 그들도 합의의 일부가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다운식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견해를 보이며 외교적 접근을 중시했습니다. 실제로 선거 캠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협상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북 실무 협상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마지막 TV 토론에서 어떤 조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가 핵 역량을 축소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는 조건으로라고 답한 겁니다. 북한 지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첫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된 뒤 김 위원장으로부터 러브레터를 받았다며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해왔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줄곧 독재자, 폭군 혹은 폭력배라고 불렀습니다.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했다고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hat has he done? He's legitimized North Korea. He's talked about his good buddy who's a thug.
김 위원장에 대한 이 같은 시각은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전부터 계속됐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바이든 캠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개한 방송 광고에서 종잡을 수 없고 불안정한 대통령 때문에 세계는 위기에 처하게 됐으며 독재자와 폭군들이 칭송받고 동맹들은 밀려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독재자와 폭군을 언급하는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을 내보냈습니다.
Our world set on edge by an erratic, unstable president, dictators and tyrants.
같은 해 5월 유세 도중엔 김 위원장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독재자, 폭군이라고 부르며 미국이 이들을 포용할 수 있냐고 반문하게 됐습니다.
Are we a nation that embraces dictators and tyrants like Putin and Kim Jong-un?
당시 북한은 논평을 내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인간의 초보적인 채무도 갖추지 못했다며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 이후 취임식까지 북한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북 접근법과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큰 차이를 보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이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양국 관계는 다소 균열이 발생해도 곧 복원된다며 갈등 원인이 됐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윤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플 젠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전임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한 관계 현안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먼저 각종 현안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등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힐 전 대사는 VOA에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을 거론하며 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난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의 중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과 공조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전 정부의 양자주의와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연합과 약화된 동맹 복원이라는 대외 정책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미한 관계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먼저 미한 양측의 의견과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선에서 SMA를 조속히 타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 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보다 큰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의 대치와 대립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중국 지렛대를 높이고 무역 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국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주한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무는 동맹관계 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팀은 이미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과 복원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미한 동맹의 현 주소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협의와 소통을 거쳐 같은 노선을 유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동맹 간 틈을 벌렸고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서 넘겨받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공통적 이해가 있어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라며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를 하루 앞둔 해리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에서 행한 강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fully committed to this alliance and we stand firmly with our ROK ally regardless of what the future brings. The common values we share and the common threats we face ensure that our alliance will always be ready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future.
해리스 대사는 새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미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의 지도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으로 믿으며 미국의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나 전략 동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고 또 공존하는 공동의 위협이 있는 미한 동맹은 언제나 미래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외교 방식이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질적인 북핵 문제 해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es.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 전 대사도 대북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장기화하고 현대화하며 소형화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비핵화도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 전 대사는 미북 양자 간 대화라는 비전통적 방식이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북핵 문제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미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대북 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버스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 과거 협상 원칙인 행동 대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 폐기를 이루려면 핵 개발 동결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정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축하 전문을 보내 양국의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취임 축하 전문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축전에서 한국은 미국의 굳건한 동맹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바이든 행정부의 여정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며 양국 동맹 강화와 한반도 그리고 영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흔들림 없는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줄곧 강조한 화합과 재건의 메시지가 미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고 있다며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통합과 번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산적한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는 데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까운 시일 내 바이든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우위와 신뢰를 다지고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길 기원한다며 미한 정상회담 조기 성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에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축하글을 올려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의 새로운 시작은 민주주의를 더욱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합니다. 같이 갑시다. 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와 외교, 통일, 국방부 업무 보고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 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미북 대화와 남북 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한국 민족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한 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안보 환경에 더욱 능동적이며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업무보고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와의 협의 틀을 조기에 구축해 미북 대화 재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미한 외교장관 회담 등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 측 고위급 인사들의 의회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고위급 교류가 예상된다며 양국 간 외교장관, 고위급 교류, 정상회담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호응하면 비무장지대 내 화살머리 고지,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 자유 왕래를 실현하고 9.19 군사 합의에 명시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미한연합훈련 등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 장관이 또다시 대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 장관은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이 가속화되도록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등 전력태세를 조정하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한반도 무력 분쟁 방지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미한 두 나라의 공동인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서울과 평양 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남북 연락채널 복구를 통해 남북대화와 협력체계를 복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방역협력을 비본질적인 문제로 평가절하했지만 여전히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은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한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물물 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 등 기존 카드를 지속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각자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바이든 새 행정부에 다양한 기대와 희망을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점에서는 목소리가 일치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7년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한 30대 남성은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졌습니다. 북한에서 누리지 못했던 경제적 여유와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선택이었습니다.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결정은 미국 주류 언론에 영향받지 않았다며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이 이유라고 VOA에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분된 미국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갈 지도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면서 극단적인 보수나 제한 없는 진보 둘 다 국민 화합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진보라는 명목 아래 전통적이고 선한 가치관들을 무작정 바꾸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경제력과 국방력뿐 아니라 이념과 가치로 본보기를 보이면서 세계를 인도하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이든 정부가 힘써주기를 바랬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 관리였던 아버지와 함께 탈북해 정착한 이현승 씨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씨는 이를 위해 언론이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디어가 올바른 방송을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제 뭐 좌편향되거나 우편향되거나 하는 방송보다도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똑바로 자기가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방송을 해주고 저는 이제 미국의 이제 헌법에도 수정헌법 1조항에도 있듯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잘했다고 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을 제지하는 이 빅테크에 대해서도 그분들의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나 침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미디어가 그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심이 되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제 미디어도 다 보편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젠다가 있지만 특히 이제 빅테크나 이런 분들이 개인들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공산 정권이나 다름없이 독재 정권이나 똑같은 사회로 전락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스틴 서 씨는 자신이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기쁘다며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분야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0대 남성인 존 김 씨는 목사로서 우려가 매우 깊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의회가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면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뭐 물론 뭐 그분한테 우리가 미래는 걸지 않습니다만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분한테. 왜냐하면 새해 첫날부터 하원에서 뭐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름 다 없앤다고 뭐 그런다지요. 뭐니까 계속 그건 뭐 배를 갔는지 뭐지 그것도 다 없앤다고. 민주당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다 꺾어놨습니다. 동성연애 첫째는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하면 과연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장래 미래가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는지. 제가 뭐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름 한 명 놓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정책이 제가 뭐 공화당 편이고 저는 그런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정책들을 여지껏 해오셨고 그분들이 앞으로 지금 새해 미국도부터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다 어기는 이야기.
미 하원은 최근 성포괄적 용어를 사용하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같은 성별을 반영한 용어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117차 의회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명사와 가족관계를 성중립적으로 변경해 모든 성 정체성을 존중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영업을 하는 40대 남성 제임스 리 씨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와 의료 정책에 대한 염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금을 낮췄고 의료보험을 의무화하지 않았기에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새로운 행정부에서 미국 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동시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나옵니다. 유학생 탈북민으로 미국에서 핵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세판 론스타 대학 겸임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때는 진짜 너무 막았어요. 완전히 딱 막는데서 막 정말 영주권 이런 게 신청하고서 뭐 프로세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막 2년 막 그러고서 근데 진짜 예 근데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합법적인 이민은 정말 장려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 뭐 이익이 된 사람도 받아야잖아요. 그러나 뭐 불법적이라든 이런 건 뭐 물론 막아야겠죠. 근데 그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하면 논란 하나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그런 게 뚜렷한 그게 뭐랄까요 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거나 저거나 다 막지 말고. 너무 어려워. 근데 문제는 과학자에게서 커리어에서 2, 3년이 꽤 큰 거거든요. 2, 3년 동안 그게 신분이 안정되지 않은 뭐 이게 다시 재계약이라도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리서치에도 많이 지장이 있거든요. 뭐 이 연구.
한 교수는 세계 과학을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며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랬습니다. 워싱턴에서 북한 인권 활동가로 활동했던 20대 대학생 그레이스 조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저희 탈북자 단체들과 또 저희 탈북자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외쳐주시고 좀 더 새로운 방안들을 내서 우리 북한 사람들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자유를 꿈꿀 수 있는 이런 희망의 액션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대학생으로서 또 북한에서 그 실제 체험을 하고 온 생존자로서 딱 바라는 것은 미국에 더 많은 북한 출신 사람들이 또 젊은 청년들이 자유를 찾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조금이나마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더 주셔서 저 같은 이러한 자유로운 대학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탈북 난민 입국이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현승 씨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엘리트들의 입국을 이끌어내 그들의 조언을 대북 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랬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이나 북한 사람들을 좀 미국으로 데려오는 이 법안 같은 걸 좀 만들어줘가지고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옳은 대북 정책을 만들고 북한의 실상황을 미국의 대북 정책에 확실히 반영하게끔 그런 인재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또 옳은 정보도 모이고 또 좋은 정보도 모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세판 교수도 바이든 행정부가 탈북민들의 조언을 많이 들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펴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특히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함께 다뤄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인권 관련 압박을 주장했습니다. 이현승 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이제 만약에 지지 협상이 끝난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인권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해결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이 핵 문제와 맞물려서 같이 해결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 이런 핵이 해결된다고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 어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과를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봅니다.
유타주에 거주하면서 인권단체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는 제이크 김 씨는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북한 사람들의 북한 주민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인권은 무시하고 오직 김정은과 핵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가 철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현재 난민 자격으로 입국해 거주하는 탈북민 220명 외에 약 200명의 탈북민 출신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것으로 탈북민 지원단체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희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북한은 오늘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아침까지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또 오후에는 함경도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오르는 곳이 많습니다. 김영권이 영하 13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자강도를 제외한 서쪽 지역 대부분이 2도에서 4도 정도가 오릅니다. 삼지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모두 영상권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입니다. 평안 남북도 지역, 흐리거나 구름 많이 끼겠고 평안 남도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평안 북도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평안 북도 지역은 오전부터, 평안 남도 지역은 오후부터 일겠습니다. 평양과 남포의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시작됩니다. 양덕 신의주는 영하 1도, 구성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은 양덕과 신의주가 영상 6도, 평양, 구성이 영상 7도, 남포 5도입니다. 자강도 오늘 흐리고 오전까지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10도입니다. 강계 영하 6도, 희천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중강이 1도, 강계 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지역입니다. 흐리고 개성과 신계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용현 지역만 종일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2도입니다. 개성은 1도, 사리원과 신계는 영하 1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해주와 사리원이 영상 6도입니다. 개성, 신계 영상 8도로 오늘 북한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강원도입니다. 흐리고 평강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과 장전은 오후에 비나 눈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모든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도, 장전은 2도, 평강은 0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원산과 장전이 5도, 평강이 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함흥과 장진, 김책 지역에 오후에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은 함경북도와 심포, 함흥 지역으로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됩니다. 청진은 영하 4도, 김책은 영하 3도, 장진은 영하 11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0도까지 오르겠고 청진의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 함흥과 김책은 6도입니다. 양강도입니다.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해산 지역이 아침까지 가끔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과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12도입니다. 김영곤이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해산과 김영건이 0도, 삼지연이 영하 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흐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오후에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1.5m로 역시 먼바다 쪽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지역은 오전까지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또 장전은 오후에도 비나 눈이 이어집니다. 대부분의 아침 기온이 1도에서 2도 정도 오늘보다 더 떨어지지만 자강도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7도가 더 내려갑니다. 동쪽 지역 대부분도 낮 기온이 오늘보다 1, 2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이 10년 안에 핵무기를 최소 2배 증강하려는 위험하고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최근 기고문에서 중국은 핵무기 숫자를 밝히지 않고 얼마나 만들 계획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중국은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중 가장 불투명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비밀로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베이징 당국이 지상과 공중, 해상에 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중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 사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49년까지 세계 수준의 군사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인민해방군은 군사 열병식에서 등펑 40일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 무기는 미국 해안지대를 30분 내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인민해방군은 이 미사일을 가까운 장래에 격납고나 이동식 장치에 배치할 것이라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중국은 향후 10년 내에 핵무기를 2배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전략 핵무기 증강 외에도 인민해방군은 10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해안지대에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 또는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무기들이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겨냥하려는 의도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당국의 핵무기 정책은 점차 공격적으로 변해서 핵무기가 없는 인접국을 위협하고 중국의 모호한 핵선제 불사용 정책에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과 다른 민주국가들은 핵무기 투명성과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한편 또 핵무기 경쟁을 막기 위해 핵군축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다른 핵국가들과 탄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협의를 하고 있다며 베이징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에게 미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핵무기 군축을 할 수 있는 논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의 핵 억제력에 기대고 있는 나라들도 베이징의 핵무기 증강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중국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갖고 있는 강대국들은 책임성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 유화적인 자세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국가들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팬데믹 선포 1년을 앞두고 1억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21일 현재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9,693만여 명으로 머지않아 1억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까지 200만 명 이상이 코로나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가 지난해 1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1년 만입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나라는 미국으로 오늘 현재 누적 확진자가 2,443만 명,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이 시험 발사한 샤힌3 지대지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750km에 달하며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실을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 측은 미사일의 기술적, 작전적 한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체 연료와 다단계 로켓을 이용하는 샤힌3 미사일은 지난 2015년에 처음 발사됐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샤힌3 미사일이 파키스탄과 이웃한 인도 내 모든 지역과 중동 일부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앙숙 관계입니다. 과거에 두 나라는 몇 차례나 전쟁을 벌였습니다. 파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인도도 핵무기 보유국입니다.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열흘 동안 매일 주제를 정해 행정명령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시작으로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경제난 완화와 미국 물품 구매, 인종평등, 기후변화, 보건, 이민 등 주제별로 대응책이 발표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취임 첫날 파리 기후협정과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등 행정명령 15건과 행정조치 2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명한 행정명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연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색인종 등 소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 서명했고 이어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을 위한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상원이 20일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DNI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헤인스 지명자 인준안을 찬성 84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 내각 강요 가운데 처음으로 헤인스 국장이 인준됐습니다. 20일 인준된 헤인스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앙정보국 부국장,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 등 몇몇 국가안보 관련 직위를 거쳤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유임시킬 예정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1일 인터넷 트위터에 바이든 대통령이 레이 국장 유임을 원하며 그의 업무 수행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이 FBI 국장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20일 상원 다수당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이날 조지아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라파엘 워넉, 존 오서프 상원의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알렉스 파디아 상원의원이 정식으로 취임함으로써 민주당이 연방 상원 주도권을 탈환했습니다. 워넉 의원과 오서프 의원은 지난 6일에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모두 공화당 소속 현역 상원의원을 꺾었습니다. 파디아 상원의원은 캘리포니아주 내무장관 출신으로 부통령이 된 뒤 상원의원직을 그만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현재 상원 이상은 공화당 50, 민주당 48, 그리고 민주당 성역 무소속 2석입니다. 하지만 50대 50인 경우 민주당 소속인 해리스 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해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입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연쇄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21일 바그다드 중심부 밥 아이샤르키 지역에서 자살 폭탄 조끼를 착용한 테러범 두 명이 시장 한 등 가운데서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 공격으로 적어도 32명이 사망하고 11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라크 군 당국은 이슬람 국가의 소행으로 추정합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1월 22일 금요일 BOA 아침 방송을 마칩니다.